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넉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맞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드리는 새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새 일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마치 뚜껑 열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는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목으로 저는 삼았습니다.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14절 말씀에 중간에 부르짖으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맨 앞에 내가라고 하는 말과 붙였고,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는 부르짖겠다. 영어로 보면 거기에 I가 들어갔잖아요. Now I will cry out 이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마치 참다가 이렇게 폭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말을 안 듣자마자 첫 번 잘못을 했는데 곧바로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지 마. 좋은 말로 얘기할 때 하지 마. 한 번, 두 번. 저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세 번까지는 부모님이 참아주셨어요. 세 번째는 딥다 맞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정말 심각한 잘못을 계속해서 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족보에서 파버린다. 뭐 험한 말 막 하잖아요. 이름 빼버리겠다. 뭐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웃돌이를 벗겨서 옷을 딱 벗겨서 뭐 쫓아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웃으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경험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막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먼저 볼게요. 적용 대상은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또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정 목사,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넌 좀 맞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국가. 당신은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국가지만 내가 뭐 요새는 국가 얘기하면 또 무슨 정치 발언이다 그럴까 봐 빼고 교회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못된 짓을 하는 원수들. 당시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힌 나라들이 있죠. 크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아수르. 우리 얼마 전까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즉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건드리는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 참고 참았는데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뚜껑을 여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들에게 야단을 치실 때에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뚜껑 열리는 거예요. 교회나 하나님의 그 국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들 아니면 국가들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하면 개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참다 참다 참다가 뚜껑 열리면 그 다음에는 멸망이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주제가 뭐예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이사야서의 주제라고 저희들이 설정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지난주에 여호와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레스 왕 나오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그 이야기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여호와께 새로운 노래를 불러드린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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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나를 떠오르시고, 어떤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제 성경,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랫동안 참으셨대요. 근데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for a while 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도 for a long time 이라는 말을 써요. for a while 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참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를 안 쓰고 for a long time 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는데요, 무한정 참으신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참고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참지 않고 야단을 치신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대씩 매 맞을 것 같아요. 시간마다 매를 맞고 매일마다 야단을 맞을 것 같아요, 안 참는다면.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그나마 우리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야,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로 돌아갈게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참으셨을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많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하나로 상징적으로, 포괄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죄가 있어요. 그 족을 택하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긴 세월 지나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었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해서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즉 우상,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거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신정 국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지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마 형 권사님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아파지아는 UN에서 아직 인정하지 않은 국가예요. 국가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안 할 때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비록 유엔에서 아직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기네들은 나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지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민족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 우리가 왕이 없어갖고 이 모양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왕 좀 주시죠. 이딴 소리나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주라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선 속에서 딴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치신 거잖아요. 유다를 맴매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시고. 그러니까 신정 국가의 가치가 저하가 되고 있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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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 참겠다고 해서 뚜껑 여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십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근데 왜 자꾸 딴 데 봐요? 근데 왜 자꾸 딴 데 기웃거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이렇게 됐죠. 그 가운데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영어 성경 앞에 해놨네요. Now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에 가면 Now, But Now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부르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요한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우리 방식대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뚜껑 열린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 표현이 뭐예요? 그 해산하는 고통.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습니까? 아, 물론 이제 집집마다 또 혹은 이제 여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통 없이 아기를 낳는 사람도 있고요. 자연분만, 주사 맞는 거 말고 자연분만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 머리끄댕이 붙잡고서 아글아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말 사람으로서 낼 수 없는 그런 그 비명을 지르는 듯한 아픔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참았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가지고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칠 때, 회초리를 칠 때, 아이고 요렇게 때리면 더 아플까, 저렇게 때리면 더 아플까, 이 막대기를 쓸까, 저 막대기를 쓸까, 이거 고민하면서 때리는 부모 없어요. 진짜 부모라면 안 아프기를 원하고 애가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의 끝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동사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숨이 차다, 헐떡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숨이 차고 헐떡이다는 말은 감정이 격하고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법을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매를 맞고 자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은 이러셨어요. 저를 매를 때리시는데 어머니도 같이 우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울고 어머니는요 속상해서 울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단을 치시는데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 몇 주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45장에 그런 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그래서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가지신 어떤 위대한 일, 말하자면 오래전에 품고 있는 것이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회초리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함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하늘의 소리,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하세요.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 마르게 될 것이다. dry up 라고 이야기해. 내가 마르게 해버리겠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르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어요.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합니까? 연못이죠. 연못을 마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개의 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행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마르게 할 것이다. 누가 강조가 돼요? 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내가 하겠다. 그 말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황폐하게 하겠다. 메마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겠다. 강들이 섬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강에 있는 물이 쑥 내려가니까 그 강 속에 물 속에 이렇게 조그마한 뭐 언덕같이 산처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많았을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물이 쭉 마르니까 묻이 나오는 거죠. 산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들을 산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행하시겠대요.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앞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물론 이제 지팡이 같은 거를 가지고 두들기고 그리고 사회가 잘 되어 있는 데는 길거리에도 이렇게 무슨 표시 같은 거 느낌 있는 그 보도블럭을 좀 바꾸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들기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모르는 곳을 자기 혼자 간다 그러면 언뜻 내키지 않겠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는 못하는 길로 이끌어가겠다. 두려운 거죠. 못 가는 거죠.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흑암이 그 앞에 있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돼서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암흑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암흑이 되고 암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마치 내가 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밖에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한다면 마지막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모르는 길을 가게 하겠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6절에 맨 마지막에 아, 이 문구가 있어가지고 저를 얼마나 안도를 하게 하는지 몰라요. 평안의 물결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못하면 매 맞습니다. 오늘 매 맞는 소리 많이 하는데 야단 맞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냥 영혼이 외로움이 있어요. 혼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고독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을 치시면서 근데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 너 안 버려. 그런데 나 너 안 버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중 성격? 성격 장애?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야단치고 계시는 거예요. 맞을 때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어린아이는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아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안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다른 사람이 때릴 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덜 맞아요. 근데 부모가 야단을 칠 때는 안 도망가요. 매 맞으면서 엄마 품으로 기어들어가잖아요. 그게 애들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를 선을 거어요.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를 하세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1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한 우상들,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 근데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을 이사야서에서 대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해요. 아유 목사님 나 돈 안 믿어요. 돈은 다만 도구일 뿐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릎을 어디서 꿇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돈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건강, 예,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삶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또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또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이 돈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죠. 모세, 아론. 아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입니다.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송아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했고 내가 건강하게 되었고 이래봬도 집이 한 채 있고 이래봬도 돈 좀 있고 이래봬도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곧바로 흔들거리는 거예요. 곧바로 세상 무너진 것처럼 하늘 무너진 것처럼 실망하고 낙망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릅니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단 안 맞았어요. 하나님이 못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터지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해하기에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